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5학년 부서를 섬기고 있는 박진우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삼일교회에서는 CCC 그리고 헬스에 대한 날을 통해서 천국잔치, 하느님 나라의 축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정이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요동쳐서 그런 축제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연습과 준비가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느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삼일교회 모든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바꿔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누리고 계셨나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 그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도 천국잔치의 그 기쁨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몰려든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지역이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경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부정하고 불경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당대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이 여겨졌던 인물인 예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거치는 곳에는 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손이 거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전의 사건들을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죠. 근데 그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그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나인성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죽은 지 오래돼서 관에 들어가서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장례식을 뚫고 관 앞으로 가셔서 시체에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고 있노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겠지만서도 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고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베레아 지역에 오신다고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충격과 열기를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여인은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몸을 잡은 게 아니라 몰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혈루증이 싹 치유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적으로 왜 병에 나았는지가 압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그녀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든 예수님의 손이든 무언가 내가 이 예수님에게 몸을 대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고 나타났던 것이지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몰렸는데요. 그 무리 중에 특별한 손님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린 아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아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보통 1세에서 한 8세 정도 되는 미취학 아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포괄적인 의미의 어린이를 뜻하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기에 사용된 단어는 브레페입니다. 브레페는요 1세에서 3세의 젖먹이 아기, 갓난 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부모나 아니면 다른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요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은요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 부모들을 막습니다. 그런데 막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1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꾸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었다라는 것은 되게 강한 명령입니다. 강하게 질책하는 뜻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요 누가복음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꾸짖으실 때, 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실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폭풍을 보시면서 혹은 악한 영을 쫓으시면서 가라 라고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의미로 이 어린아기들을 향해서, 또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기를 이렇게 내쫓고 싶어 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을 겁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싶어서 제자들은 나름의 기특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어린 아기들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인원을 성경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인원을 계수할 때에 세 부류는 계수하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여자고요. 두 번째는 노인이고요. 세 번째가 아이들,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가치체계, 생산성 이런 지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당시의 어린아이는 무쓸모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낭비할 시간을 예수님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큰 사역을 하도록,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나름의 배려를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해서 오는 어린아이들을요, 불러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만져줄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가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 어린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와 어떤 원리를 이 어린 아기가 담고 있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의존성입니다. 어린 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난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갓난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의존성입니다. 갓난아기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한번 안겨있는 어린 아기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이 어린 아기는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어 있을 때에 부모의 팔이 얼마나 아픈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안겨 있어도 부모의 팔이 아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를 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안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의존입니다. 나의 소유,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존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17절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존한다라는 이 단어를 바꿔 표현하면 받아들인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부정의 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거기에 있음을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잘 녹아져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에서 85세 정도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태가 다쳤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수많은 후손을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모래알과 같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직 자신에게 벌어지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일과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후손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져도, 아직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마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낭비하는 사랑. 어린 아기는요, 권력을 사용할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또 본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단일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일런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아기가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배설물을 치워준다고 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크면 다 갚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갓난아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갓난아기가 자기에게 본인에게 받은 것을 갚아주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진짜 배은망덕한 아기다, 너는 진짜 별로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사랑을 낭비할 뿐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한 번씩 웃으면 그 웃음을 보면서 모든 노고가 사르르 녹아들고는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와 같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하염없이 그 사랑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흘려보시는 그 풍성한 사랑만이 가득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소년부, 섬기고 있는 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조금 발견하고는 했었는데요. 주일마다 제가 우리 섬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지나가다가 강도사님을 마주치면 꼭 먹을 걸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주일날에 지나가면 저를 탁 붙잡고 강도사님 약속 지켜야죠, 그러고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어디냐면 교회 앞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강도사님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금액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쓸 수 있어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금액 꽉꽉 채워서 100원도 모자라지 않게 꽉꽉 채워서 먹을 것을 사고 음식을 삽니다. 그러고는 나가면서 대다수의 친구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교육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을까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의 나이 때에도 똑같이 교사 선생님에게 또 저를 가르치시는 교육자분들에게 받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항상 저에게 조건 없이 맛있는 걸 사주셨습니다. 수영장을 데려가셨고요. 놀이공원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생각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너는 감사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나에게 보내주셨던 낭비하는 사랑이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낭비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재생산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또 다시 커서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낭비하는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낭비하는 사랑에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걸음걸음에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도 이 낭비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살아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무력한 갓난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과 원리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오셨고요. 마리아의 젖을 먹어야 됐습니다. 요셉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설물도 스스로 치울 수 없어서요. 부모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무엇인지 갓난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셨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아낌없이 낭비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낭비하는 사랑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낭비하는 사랑을 똑같이 흘려보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두 가지의 원리와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새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특새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전심으로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이죠.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바꿔 말하면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럴 때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갓난 아기는 자신의 의사를 울며 표현을 합니다. 이번 특새에 다른 데 가지 않고 특새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특새를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또 일상의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교를 할 때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낭비하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이 낭비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